반갑습니다. 방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우리가 함께 방송이지만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하는 귀한 찬송을 우리 은혜스럽게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돈 날 위해 고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을 잤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공유람과 권원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을 잤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이 건빛을 따가버릴까 이 몸밖에도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을 잤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부르실 노래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주셨으니 하는 귀한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나 고마워라 내 모래주 앞에 조아려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칠까 주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임하셔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 거룩한 날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특별히 추운 겨울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참으로 이 거룩한 날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과거에 그 어느 때 드린 말씀보다 더 간절하고 피부에 와서 닿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제가 강의할 때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려왔지만은 여러분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경제적인 파탄이 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되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 명령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정말 강요하고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러한 힘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급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먹을 것이 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을 정말 이제는 어떻게 그 돈이 나를 먹고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때가 와야 합니다. 나라들이, 세계 정부가 이 세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되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주지 못하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서바이브 할 수 없다, 살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때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가 통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왔을 때는 늦었단 말입니다. 준비되지 못합니다. 그땐 두려워서 성령의 은혜를 그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아, 이제 왔구나, 때가 왔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징조가 없다 할 때 그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아무리 간구해도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바쳐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 저 강 목사가 상에 비해서 돈 내라 그러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지탱시키실 것입니다. 우린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그리워 사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거나 재물에 연연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파탄이 생기는가? 세상에 붙은 모든 욕심과 모든 붙어있는 우상들을 전부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 환란, 곧 오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가운데 그래도 투자하고 싶고 그래도 연연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젠 정말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미국에 말이죠, 릭 페리라고 하는 텍사스의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의 이 선두 주자로 이제 섰는데 제가 그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때도 있구나. 이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연설할 때는 자기 앞에 여러 종류의 그룹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보수파도 있고 자유파도 있고 극보수파도 있고 아주 극자유파도 있고 말이죠. 또 무신론자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슬람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별 그 종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을 하고 굉장히 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치가들처럼 말을 조심하게 잘하고 미크라이처럼 이렇게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배짱이 생겼는지 이거는 완전히 이 기독교의 전도사 같아요. 연설을 하는데 그냥 정치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의 설교. 그리고 대통령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얼마 전에 3만 명을 텍사스에 있는 큰 운동 경기장에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 기도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오순절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천장이 막 떠나갈 듯이 소락을 포함치는 막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 파이리 주지사도 똑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손 들고. 저는 그런 대선 주자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하겠는데 그 말하는 내용들이 와 이건 얼마나 보수적인 극보수파 기독교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댔는지 제가 깜짝 놀라요.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지금의 미국의 정치 풍토가 그런 사람의 말을 고대했다는 듯이 마치 단비가 온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주의적인 그런 발언들 그리고 기독교를 약간 좀 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해왔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이래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미국 경제를 이렇게 파탄시키게 만들고 한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분노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30여 년을 살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긴박하고 기독교인들이 분노한 그런 때를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1993년도 1994년도 그 시기에 미국은 이 깅그리치 국회의장을 위시로 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가지고 Contract with America 미국과 이제 협약을 맺는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다시 돌이킨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꼬리 감추고 또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 이후에 민주당이 거세게 또 밀어 올라와서 또 아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정말 된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정도의 준비가 돼 있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올라와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미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 그만큼 많은 선거 자금을 끌어들여서 쓴 대통령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2년 상원의원 경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시카고 지역에서 그 불쌍한 흑인들을 위해서 좀 일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큰 많은 돈이 나서 갑자기 이라크 선두주자가 되더니 힐러리 클린턴 같은 그 인기 있는 여성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더니 미국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팔레스타인을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분노라는 것은 아예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기독교 성향을 띈 공화당 대선 후보가 그런 강한 말을 토해내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그런 풍토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풍토가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몰려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돌아가서 또 10년, 20년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치적인 그런 판도와 경제적인 판도와 종교적인 판도를 보면서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다고 제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화면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시요. 아마 이 강 목사가 드디어 또 시간을 정하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전 예수께서 오시는 날짜를 저는 모릅니다. 언제 짐승의 표에 명령이, 그 환란의 명령이 떨어질지 전 알지 못합니다. 몇 년도인지 모릅니다. 몇 년도 몇 월 달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계시를 제가 받지 못하고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인 그런 제 개인적인 파악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각도에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길은요 참 멉니다. 또 험난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교회들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서 개혁하고 부흥하고 알곡들을 깨우고 골라내어서 인침받게 하고 구원받게 인도하는 길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당해 죽든지 살아서 승천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실 마지막 교회, 참된 교회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로 이렇게 지목해 주시는 그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정체를 밝히시는 그 족보를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입니까? 용이 분노에 들어가서 이 여자의 남은 무리와 전쟁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과거에 했던 중세기의 핍박의 그 방식을 그대로 부활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표예요.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Image of the beast예요. 그것이 옛날에 했던 그 형상을 부활시켜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다 절하게 하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라. 그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참 마지막 백성이야, 이들이 참 교회의 남은 무리다 라고 지목해 주니까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래요? 내가 죽입니다 하고 달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7절, 그 다음에 12절까지 어떤 말씀 나옵니까? 새 천사가 날아가요. 그럼 새 천사가 날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러한 때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는데 첫 번째 날아가는 천사가 선포하는 기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세상에 꽉 아주 완전히 전파되고 지금 이 설명되어야 할 이 시점에 오늘날 현대교회는 복음과 심판을 끊어놓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습니다. 복음과 심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그렇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옛날엔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못하게 하느라고 해서 멸망시켰지만 지금 어떻게 교회 가게 가라고 해서 멸망시키죠. 요즘에 마귀는 작전을 바꿨죠.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잘못된 오류 바벨론의 포도주를 딱 불어넣으면 거의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오히려 그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오류를 듣지 않았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이상한 따따따따 방언을 안 했으면요. 자기 교만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을 열고서 받아들이는데 이상한 영에 사무쳐버리니까 교만해서 진리와 빛이 안 들어가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진리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참된 교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마귀는 그 나름대로 그 있는 초소 교회 교파마다 마귀가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날 시대 형편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심판의 관계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보십시다.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급하고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그때 복음이라 마지막 시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남들에게 전파하여야 할 그 영원한 복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짚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악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데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품종이 내 속에 재현될 때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해라. 왜? 그 이유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과 심판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복음 속에 반드시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판 그러면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싫은 거,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색칠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아멘 하신 겁니까? 우리 모두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심판 없이 구원받으면 그건 가짜요. 심판 없이 구원하는 것은 그건 사기요. 심판 없이 구원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마귀의 마음 속에 그러한 죄와 반역이 그렇게 깊이 숨어 있었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속아서 넘어갔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심판이 있어요. 그 숨은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아야 우주는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심판은 중요합니다. 심판은 절대로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조물주, 창조주를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창조주를 경배합니까? 첫 번째,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가 만드신 원칙과 매뉴얼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갖다가 비싼 차를 사서 나는 이 차가 비싸니까 말이지 그런 뭐 시시한 휘발유 안 넣는다. 나는 참기름 넣고 간다. 그러면 차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 자동차는 뭐든지 만든 제작자가 설명해 준 그걸 뭐라 그래요? 매뉴얼을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 설명서라 그래요? 취급 설명서. 그 만든 사람이 취급 설명서로 그 써놓은 대로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너희는 내가 준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의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도 또 이것도 율법주의를 만들어놨네, 또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파가 대동소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 왜 저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이 저렇게 타협되어 있고 그 백성들이 저렇게 잠자며 저럴 수가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조물주를, 창조를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거 이외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합니까? 그게 딱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성경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한번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우리가 다 통과하지만은 심판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죠.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 정도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와 함께 모여서 세상 여러 도처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일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하려고 했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아,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구나 하는 것을 뭐 대략은 파악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 이것도 또 이용해서 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우린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성경절만 가지고 인용하면 불공평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 같은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네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아무도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모두 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심판을 통과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고 그래야 온 우주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또 악인들은 겉으로 말이죠. 의로운 척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너무 불공평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숨은 비밀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늘에 가면요 창문에 커튼이 없어요. 그렇죠? 벽은 전부 다 투명해요. 이렇게 뭐 잘 때 말이죠 다 가리고 아이고 나 지금 옷 벗는데 뭐 가려가지고 이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만천하에 숨긴 것이 없어요. 그건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들을 주님께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이 또 점점 더 난처지는 심판이 하나님 집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다네요. 또 그리고 에스겔서 9장을 보면 교회 성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예? 늙은 자로부터. 늙은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들, 저와 같은 목사들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부터 먼저. 목사도 선배 먼저. 그렇죠?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류의 심판을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습니다. 에덴에서의 심판.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있었습니까? 예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죠. 이제 좀 빨리 좀 갑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이 해와에 대한 마귀의 에덴 동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인간이 마귀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마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첫째 아담과 해와가 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마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계속 들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오류고 기만이고 거짓말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심판이 있었어요. 그들을 내쫓았어요. 죽게 하셨어요. 죄의 행위에 참여한 자를 그냥 놔두면 정말 하나님이나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의 원칙과 법과 하나님의 정부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빛은 의인은 반드시 심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인은 불의를 배제하고 죄를 배제하고 계명을 폐하는 일을 배제하고 악을 배제해야 돼요. 범죄를 배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심판은 무섭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심판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고 심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고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에 공정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마귀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또 타락한 천사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영원히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마귀와 악한 천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존재하란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정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심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뽑아버리세요. 심판은 좋은 겁니다. 아, 왜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마음에 듭니다. 심판은 좋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귀가 교회 심판에서 잔뜩 오해시켜놨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서 조금 개혁을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애를 그냥 딱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이 지구를 6천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는 생애가 어떠한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뭐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주 지겨워서 하나님 이제 싫습니다. 고만합시다. 모두 다 이제 고만합시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의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파탄을 보여줘야 돼요. 마귀의 정부의 그 파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이 있었습니까? 예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심판인 줄 몰라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어서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주님께서 내가 알았어. 이제 봐줄게, 용서할게. 슬쩍하고 우리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 사시고 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지구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냐 말이에요. 반드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심판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은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용서는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우주가 안전해요. 잘못을 해도 그저 슬쩍 지나고 괜찮아. 무슨 대가가 없이. 그러면요, 이 우주가 다 파괴되버려요. 그렇잖아요? 달이 뭐 지구를 계속 도니까 지루하다. 내가 한 일주일만 좀 궤도를 조금 벗어나볼까? 우리가 다 죽어요. 바닷물이 전부 다 육지로 올라서 우리가 다 죽어요. 달이 없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주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면 그게 저주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창조와 창조의 법칙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놓았다고?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는 것이고 우주를 존중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법칙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를 마음대로 어기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됐잖아요. 네? 친구끼리,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사기를 치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왜요? 주의 계명을 어기니까. 그러면 주명을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린 죄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심판이 없이 복음을 가르치는지 제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사람을 정죄하여 죽게 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언제? 인간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담과 해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가서 죽게 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아, 마귀는 하여튼 그런 그 하나님을 고소할 그 이유만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정죄에 죽게 하신다. 폭군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말이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거룩하신 사랑의 현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하늘도 울고 인간도 울고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 우주에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은혜의 계시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이 화인 맞고 예? 은혜 시간이 끝나고 마음이 완악해진 마귀는 또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어겼다고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계명을 범한 저 죄인들을 또 다 은혜로 다 구원하신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조리한 분이고 앞뒤가 안 맞는 합리적이 아닌 분이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심판은 왜 필요하냐? 심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심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영원히 심판이 없을 거예요. 영원히 우주는 그냥 살았을 거, 존재했을 것이고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생명의 원칙인 그 법을 어기고 깨어버리자 그 다음부터 심판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생겼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마귀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 마귀를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심판했어요? 마귀를 영원히 심판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과 마귀의 악랄함이 동시에 한꺼번에 폭로되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제는 마귀에서 마음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또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어겼다고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그저 다 용서하시고 다 영생케 하신다. 그렇게 마귀가 또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시고 다른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인간들은 우주에서 영원히 살고 존재하게 안전하게 된 사람이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 마음속에서 다시는 죄가 올라오지 않고 반역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가실 의로운 자들이 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들을 왜 영원히 살도록 할 것인가? 왜냐면 마귀의 고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펼쳐 보이셔서 책을 펴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 위에서. 그 다음에 악인들은 내가 이들을 도무지 구원해 갈 수가 없었다. 이들은 내가 이들을 영생케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책을 다시 펴시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서 천년기 동안 의인들이 책들을 펴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참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왜 오지 못했는지, 내 부모가 왜 못 왔는지, 내 자식들이 왜 여기 오지 않았는지,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여기 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풀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악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책을 펴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요?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거 사인을 줬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빨리 그 지나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은 제가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화면 올리지 마세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분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좌가 어느 곳에서 날라와서 놓였고. 이 히브리 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와서 이렇게 딱 놓였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속죄일이에요. 심판날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와서 심판이 베풀어져요. 거기 딱 놓이니까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어요. 심판을 베풀어요. 하늘에서. 예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대속죄일 날은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에요. 다 그 1년 내내 범죄했을 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그날은 심판한 날이에요. 책을 편 날이었어요. 대속죄일은.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몇 절은 무슨 말이 등장하느냐면 작은 뿔, 교황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작은 뿔의 그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억울하게 잡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억울하게 고문하고 억울하게 형벌 주고 억울하게 태워 죽이고 사형해서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얘기 가운데 작은 뿔의 역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걸 다 드러내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 제일 처음에 말이죠. 제가 젊을 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 심판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쭉 오시는 그 장면이 나와서 아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가 어두웠어요. 근데 하루는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 어? 예수께서 오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어?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지구상에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시네? 아버지 앞에 무엇이 펴놓였어요? 심판할 책들이 펴놓여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하세요? 심판으로 나가시는데, 심판하라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볼 때 미래를 보는데 어떤 미래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런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나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심판이 끝나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예수께서 다시 받으시고 회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다니엘 7장 22절에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해와를 두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너희가 다스리는 너희 것이야라고 그 나라와 권세를 이 지구를 우리 성도들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빙글빙글 돌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이건 신원하는 심판은 어떻게 해요? 호소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그 억울함을 그들의 잘못된 그런 언도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복수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고 탄원함에 심판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잘못했을 때 법정에서 부르면 벌벌 떨죠. 정말 법정 가기를 죽기보다도 무서워하죠. 그러나 억울하게 당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을 때 빨리 심판날이 와야 돼. 그렇죠? 빨리 법정날이 오고 빨리 법정에 서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고 나의 이 정말 잘못 누명 쓴 것을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신원하는 심판을 여기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을 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원받을 성도 이자는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 이자는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하기를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다. 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제대로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겠다는 우리 재판장이 우리의 변호사가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저 말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들 신앙 생활 때문에 고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따돌림 받고 외롭고 정죄받고 오해받고 핍박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친척들과 가족들에서 이상한 취급받고 여러분 외롭게 취급받고 어려움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진리 위해 살다가 여러분들 어려움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좋은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해주세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심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없이 그저 쓱싹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공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야고보서는 건너뛰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영원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체험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들인가를 심판하는 일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참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현재 이 시대 이렇게 타락한 바벨론 이 판을 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과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이제 날아가면서 경고하는 모습으로 여기 설명해 준 것입니다. 네 번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4절 12절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 읽고 이제 우리 그냥 지나갑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왜 악인들이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는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12절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 그렇죠? 이제 악인들도 심판을 받고서 그것이 온천에 그냥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야 부하 내려와라 태워라 없애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들도 천사들도 하늘 거민들도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길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저렇게 불로 타워서 죽임을 당해야 되나? 의문이 생겨요. 영원토록 안 돼요. 그래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서 그들을 없애기 전에 그들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감추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합리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평성이에요. 합리성,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갔어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천사가 아니 성도가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천사까지 타락한 천사까지 판단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제가 또 건너뜁니다. 그 뒤에 스크린 우리 조정하는 우리 직원들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다 읽지 않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봤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엇으로? 아, 여기에 대한 대답도 안 나오시네.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시구나. 제가 더 피곤해요. 저는 밤낮이 바뀌었어요. 제 앞에서 피곤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멀리 여행 와서 첫 집회 하시니까 좀 피곤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예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Anointed One.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음가운데 가지고 사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우리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무엇으로 거듭난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아,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자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 똑같은 인간의 타락한 육신과 본성을 가지고 사시면서 계명을 지키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똑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딜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자비와 경고의 기별입니다. 천사가 날아간다 그랬죠? 천사가 날아가면 소리치는 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는 표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 책자로, CD로, DVD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아니면 가서 가르침으로 성경 연구로 아니면 생활로 보여줌으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현시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퍼부세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주무르셔서 마지막 주님의 참 백성들에게 온 세상이 주의와 관심을 다 집중하도록 딱 만드실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케 된 교회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진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공평한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꼭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심판받은 백성들이 돼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고 어기면 멸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요? 심판이 지나갔으니까. 심판이 없이 끝나는 데가 어딨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심판으로 다 갈라내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심판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난 부족한 죄인이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조용한 햇살로 내 얼굴을 비추면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납하신다. 난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난 아버지 자녀고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난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키신 의의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자 좀 봐라. 내 아들과 딸을 좀 봐라. 라고 우주 앞에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니까. 이건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의의 품성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나 닮은 아들과 딸을 좀 볼래? 내가 낳은 내 자식을 한번 보여줄까? 라고 높이 뜨시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심판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멸망하는 집행심판이나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심판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예요? 물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뭐예요? 타오르는 것이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주 기도문을 우리가 읽는데 거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게 칭하시는 칭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세계는 죄 악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생입니다. 아, 그래서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요,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셔서 여러분 속에 이루신 의의 역사를 우주 앞에 착을 펴서 여러분의 마음을 펴서 살아있는 심판으로 보이시는 은혜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매일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자격이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빛과 진리를 찾는 간절한 마음을 보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찾는 것을 귀히 보셔서 저에게 오셔서 찾으시고 씻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또한 진리로 살게 해주셔서 이런 귀한 특권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하늘 위에서는 죽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책들이 펴지고 그들의 세계가 하나하나 지금 조사되고 심판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들은 책을 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펼쳐 놓여진 책이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하셔서 성령을 쫓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